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3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에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부지런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성화에 힘쓰고자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귀중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독교 강연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밝은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3장 13항부터 제4장 4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3장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정죄받을 일밖에 없다. 6항부터 14항까지는요, 의지의 전환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은총의 결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13항, 어거스틴도 사람의 의지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대 펠라기오스파, 즉 소르본의 궤변가들이 고대인 전체가, 여기 고대인 전체는 고대의 모든 교부들을 뜻합니다. 고대인 전체가 우리를 반대한다고 하는 그들의 상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어거스틴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런 비난은 그들의 조상 펠라기우스를 본받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도사로서 어거스틴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거스틴의 은혜의 교리를 전적으로 반대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원죄를 부정했고요. 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 자신도 펠라기우스 때문에 같은 처지에 끌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의 비난과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간단히 언급하려는 것을 그는 발렌티누스에게 보낸 책망과 관용이라는 글에서 더욱 자세히 논합니다. 만일 아담이 선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그렇게 할 은총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고 또한 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시초의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였으나 우리의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지울 수 없다고 하는 더 큰 자유이다. 여기 죄를 지울 수 없다고 하는 더 큰 자유라는 말은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울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롬바르드는 이것을 사람이 불사를, 불사는 죽음 이후의 불멸의 상태죠. 불사를 얻은 후에 있을 완전성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라고 그릇된 해석을 했지만 어거스틴은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했는데요. 롬바르드는 죽고 난 다음에 상태를 말했다고 그렇게 잘못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해석을 했지만 어거스틴 자신은 이런 생각을 막기 위해서 조금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의혹을 제거해 줍니다. 확실히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심한다. 그런데 그들이 심히 약한 가운데서도 의기충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자 가령 그렇게 심히 약한 그들의 의지를 그 자체의 힘에 맡겨서 만일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력을 얻으라고 버려두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심하게 되도록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의 약한 의지는 그 많은 시험에 굴복하고 따라서 뜻을 관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약한 의지에 도움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동요하거나 분리됨 없이 전진하게 하시며 따라서 아무리 약할지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 긴 문장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여기서 한 말은요. 그 뜻은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의지는 많은 유혹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향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반응하는가를 자세히 논합니다. 참으로 그는 주께서 사람들 자신의 의지를 써서 그들을 이끄시지만 그들의 의지는 이미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특별히 원하는 증언을 어거스틴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합시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받거나 거절하거나 자유로 선택하도록 은총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선택과 결심을 다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이 은총이며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선행은 은총의 결과와 결실입니다. 그리고 은총에 복종하는 의지는 은총이 만들어낸 의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우리의 모든 선행을 실현하는 것은 은총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말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속에서 모든 선행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행은 은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을 한 것입니다. 14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총에 의존시킨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은총은 의지를 제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총이 하는 일은 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총이 하는 일은 그럼 무슨 일이냐?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켰죠. 선한 의지로. 그 다음에 그 선한 의지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듯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을 받아 진심으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고 거저 값없이 주신다는 뜻을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보나파티우스에게 써보냈습니다. 편지로 써보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은총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행위의 가치에 따라서나 의지의 가치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은총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같은 편지에서 사람이 처음 은총을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해서 다시 은총을 더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는 강경히 논박합니다. 이 부분은요, 기독교 강의 영어 원문을 보면은 그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편지에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강력하게 논박합니다. 처음 은혜를 거부하지 않은 데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서 그 다음에 은혜가 인간의 공로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이러한 견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잘못된 그런 주장이지요. 처음 은혜를 거부하지 않은 데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서 그 다음 은혜가 인간의 공로에 주어진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행동은 일일이 은총이 필요하며 은총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며 그래야만 은총이 참으로 은총이 된다는 것을 펠라기우스가 인정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가 발렌티누스에게 보내는 책망과 관용이라는 책 제8장에서 한 말보다 더 간단히는 요약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아주 간단히 요약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어거스틴은 우선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같은 그 은총에 의해서 기쁨을 받으면 사람의 의지는 지속하게 되며 불굴의 용기로 강화되며 은총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결코 멸망하지 않지만 은총에게 버림을 받으면 즉시 폐망합니다. 주의 거저주시는 자비에 의해서 선으로 전향하며 일단 전향하면 끝까지 선에 머무릅니다. 사람의 의지가 선을 향하게 되는 것과 방향이 정해진 후에 선에 머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며 사람의 어떤 공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하여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것. 둘째로 그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마음이 감동을 받아 기쁨이 일어나고 의지가 생겨서 인내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것. 셋째로 은혜가 의지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의지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나 은혜가 떠나면 의지는 곧바로 무너지고 만다는 것. 넷째는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가 선하게 변화되며 한번 변화되면 끝까지 그 상태로 인내한다는 것. 다섯째로 인간의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또한 변화된 이후 그 상태로 끝까지 인내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며 절대로 인간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 훨씬 쉽게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라고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께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은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의지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죠. 중생하지 않은 불신자들의 의지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요. 중생한 신자들의 의지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선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여기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 제2권 3장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2권 4장입니다. 제4장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1항부터 5항까지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신다고 한다. 1항입니다. 사람은 악마의 세력하에 있으며 참으로 기꺼이 그를 따른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죄의 멍에를 메고 노예가 되어 자기의 본성만으로는 선을 사모하여 결심하거나 선을 추구하여 노력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죠. 죄의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는 선을 사모하거나 결심하거나 선을 추구하는 노력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칼빈 다 이야기를 했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강제와 필연성의 차이를 지적했지만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나 역시 자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종으로 매여 살 때에는 자기의 뜻보다 악마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행동에서 악마와 사람이 각각 담당하는 몫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악한 행위에 하나님의 행동이 개입한다고 성경이 알림으로 하나님에게 악행의 일부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문제에 대답해야 합니다. 어디선가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기수, 그러니까 말을 모는 사람이죠.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악마를 기수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수의 비유를 한 것이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타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수가 되어서 말을 타신다면 온건하고 숙련된 기수시기 때문에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 느릴 때는 박차를 가하시며 너무 빠르면 곧배를 당기시며 너무 거칠거나 너무 광태를 부리면 억제하시며 도중에서 안 가겠다고 앙탈할 때는 억눌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모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악마가 안장에 올라앉게 되면 모든 미련하고 방자한 기수와 같이 말을 난폭하게 몰아 길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도랑에 처박으며 벼랑에서 뒹굴게 하며 찌르고 괴롭혀 결국 고집을 부리며 난폭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악마가 기수가 되어서 말을 인도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므로 우선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자연인의 의지는 악마의 세력에 예속되어 그 선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노예들이 싫으면서도 복종하는 것과 같이. 그렇죠. 종들은 주인에게 할 수 없이 복종하죠. 억지로. 마음으로는 싫으면서도.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종들은 주인에게 할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복종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의지가 마귀에게 그처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싫어서 반항하면서도 악마의 명령을 듣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발적이고 그 기꺼이 하려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에는 마귀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할 때에 이 땅의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할 때 막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한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싫어서 반항하면서도 악마의 명령을 듣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로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의지가 완전히 현혹된 것이죠. 사탄에게.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항상 시키는 대로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그 권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들 말하는데 이는 마치 종이 원하지 않으면서도 주인의 명령을 받아 억지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받아 마귀의 명령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의지가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어서 반드시 그가 이끄는 대로 복종하여 움직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영의 인도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을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사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이 복음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멸망할 운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이 세상 신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도 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눈이 먼 것과 이로써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사탄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밖에서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의 의지에서 악의 뿌리가 솟아나며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나라의 토대, 즉 죄의 토대가 됩니다.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역사한다.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훨씬 다릅니다. 이 점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갈대아 사람들이 저 거룩한 사람 욥에게 가한 큰 재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목자들을 죽이고 양떼를 약탈해 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행동이 악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며 모든 일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이 사건에서 사탄은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약탈한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욥이 당한 재난은 갈대아 사람, 사탄, 그리고 하나님. 세 존재가 모두 관련되어 있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동일한 이 일을 사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드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같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선 행동의 목적을 생각하고 다음에 행동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해결은 쉽습니다. 주의 목적은 재난으로 자기의 종의 인내심을 단련하려는 것이었고 사탄은 욥을 절망상태에 몰아넣으려고 애썼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공의를 어기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익을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 목적이 각각 다른 것이 나오죠. 욥이 당한 재난에 관하여서 목적은 각각 다른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욥의 인내심을 단련하려는 것이었고요. 사탄의 목적은 욥을 절망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었고 갈대아 사람들의 목적은 불법하게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익을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목적이 아주 다른 것이 벌써 행동의 특색을 뚜렷이 나타냅니다. 방법도 거기 못지않게 다릅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종을 사탄이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시며 신부름꾼으로서 갈대아 사람들을 택하여 사탄의 지배에 넘겨주십니다. 사탄은 독이 묻힌 창으로 갈대아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자극하여 그 악행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범죄로 돌진 해서 온 지체를 죄로 물들이며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사람들 위해 사탄이 지배력을, 즉 악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에 사탄이 그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여기 목적이 달랐던 것처럼 방법들도 각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탄이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했고 또 갈대아 사람들을 사탄의 지배하에 넘겨준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갈대아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부추겨서 악행을 실천하도록 만들었죠. 갈대아 사람들의 방법은 불의를 미친 듯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들도 각각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독자적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사탄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만물을 유지하며 그 모든 활동력을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모든 개개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그 특수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행위를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돌리는 데는 조금도 모순이 없으며 목적과 방법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의 의의가 아무런 흠 없이 빛나며 사탄과 사람의 추악한 행동이 그들의 사악함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과 사탄과 하나님 이렇게 활동할 때에 목적과 방법을 구별하면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3항 마음이 굳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교부들은 이 사실을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을 신중히 회피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경한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신중한 태도를 나는 중심으로 칭찬하는 동시에 우리가 단순히 성경의 교훈을 지킨다면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까지도 저 미신을 버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그런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마음이 완강하게 되며 눈이 어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예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류를 해석을 조금 이렇게 잘 못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강하게 되고 눈이 어둡게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예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류가 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은 이런 궤변을,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용인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단순한 예지 이상의 것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자신도 율리아누스를 논박함이라는 글의 제5편에서 죄는 하나님의 허락과 용인에 의할 뿐 아니라 또한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일종의 벌로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아주 길게 논증합니다. 마찬가지로 허용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은 너무도 약한 표현입니다. 여기 그들은 이제 교부들이죠. 교부들이 전하는 말은 너무도 약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재촉해 하신다고 자주 말합니다. 이 점을 나는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지나 허용으로 도피하는 동안은 이 역사의 성격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막 그런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예지와 허용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은 그 구절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생한다고 대답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면 이제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둘째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첫째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광명이 제거되면 암흑과 맹목 상태만이 남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져가는 것을 지금 첫 번째 방법이라 했습니다. 제거하는 거,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명이 제거되면 암흑과 맹목 상태만이 남습니다. 그의 영이 제거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사라지면은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집니다. 그의 인도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면은 우리의 마음은 비틀리고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악하게도 만든다는 그런 의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며 복종하며 바르게 따르는 능력을 빼앗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멀며 마음이 굳고 비뚤게 만드신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져가 버리시면은 사람은 어둠 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방법은 이 말들이 원래 가진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의 실시자인 사탄을 시켜 자기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뜻대로 사람의 목적을 정하며 의지를 격발하며 노력을 강화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진노를 집행하는 사역자로 삼아서 심판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계획을 지도하고 그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노력을 통제하신다는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만드시고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즉시 붙여서 그를 우리 손에 붙이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온 왕이 멸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심으로써 그의 멸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첫째 방법은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멸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 4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항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경한 자들을 대하시는 신뢰. 첫째 방법에 의하면, 바로 3항에서 첫째 방법 바로 그걸 말합니다. 첫째 방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충성된 자들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욥기 12장 20절입니다. 또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욥기 12장 24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사야 63장 17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을 버리심으로써, 그렇죠, 버리심으로써, 뭘 제거함으로써 그런 뜻입니다. 버리심으로써,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을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의 범위를 넘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는 또 다른 증언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는 데 대해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굳게 하고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며 강팍해 만드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지 않은 것이 곧 굳게 만드신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바로를 사탄에게 넘겨주셔서 그 강팍한 마음이 아주 굳어져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그의 마음을 억제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뜻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 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억제하리라 이랬는데 이것은 강팍해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가는 곳마다 그곳 주민들이 그들을 원수로 대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선동했습니까? 참으로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것은 주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백성에게 설명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이죠. 확실히 예언자도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그가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시편 105편 25절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어서 범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완강하게 만드셨다, 또 변하셨다고 한즉 이것은 계획적으로 그들을 굽혀서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의 죄를 벌하려 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자들은 도구에 불과했고 실행하는 권한은 주님께 있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휘파람으로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잡는 올무와 부수는 방망이로 그 도끼를 친히 휘두르며 겨누어 그들을 찍으신다고 하시니, 이것은 이사야 5장 26절, 7장 18절, 또 에스겔 12장 13절, 17장 20절, 또 이사야 10장 15절을 축약해서 한 말입니다. 찍으신다고 하시니 자기는 수수방관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어거스틴은 이 문제의 뜻을 잘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는 일이다. 그들이 죄 가운데서 이런 짓 저런 짓을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유리한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흑암을 나누시기 때문이다. 예,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을 가져가시고 제거하시면 어둠만 남는다고 하였고, 성령께서 사라지면 우리 인간은 강팍한 마음만이 남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을 늘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지도를 잘 받아서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